그래서 예,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살피고 하나님께 그 어려운 일을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어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특별한 절기를 빼고 야고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고 분명한 말씀을 알려줍니다. 바울 서신은 설명이 많고 예문도 많습니다. 야고보는 설명과 예문이 없고 매우 간단해서 핵심만 딱 꼭 집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야고보처럼 짧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편지를 쓴 사람이 야고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은 우리 한국 사람들로 치면은 철수와 같은 그런 이름으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누구의 서신인지 성경학자들 간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 이름 중 거의 끝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쓴 야고보는 열두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서른 살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 야고보가 형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신자가 되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다가 끝내는 거룩한 순교를 하게 되었던 분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거침없이 말합니다. 야고보는 돌려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서론도 길지 않고 곧바로 결론을 말합니다. 직선적인 표현입니다. 문장도 길지 않습니다. 접속사가 많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명령형이 많이 쓰인 책입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흩어진 열두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중심 내용은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밖에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시련이 오는데 시련은 헬라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의 합격을 위한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와 시험은 있습니다. 문제와 시험에 대하여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확신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 자신이 시험을 당해보았고 그 과정의 시련은 힘들었지만 결국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장담하고 확신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 중에 오는 시련이나 고난을 말하는 것인데 유익입니다. 보통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직면할 때 낙심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원망으로 변명하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시험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결혼한 부부 자매들이 임신을 하면은 기뻐합니다. 막 배를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내밀고 다닙니다. 무슨 특권이나 되는 듯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10개월간 고통과 해산의 진통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어느 시점에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보람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동시에 엄마가 되는 신비함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출산 때 굉장히 고통이 따르고 아프지만은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기뻐합니다. 다시는 내가 안 낳지 하는데 애기 낳고 다시 낳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듣고 배웁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을 싫어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없이 그냥 편히 내 마음대로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약간의 시험이 오면은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성품, 나의 인격, 성향이 교정과 수정을 받고 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시험과 문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고난 가운데 겸손과 사랑과 동정심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 문제와 시험으로 자기 성찰이 됩니다. 그러니 시험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닮는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통과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고 믿음에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복종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험은 욕심 때문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험과 문제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면 인내해야 합니다. 4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급함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게 감정을 자극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에스겔은 그냥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오늘의 에스겔이 약간 좀 칭얼거려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 분노를 심어주고 미움을 갖게 합니다. 혹은 반사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게 합니다. 예, 사탄은 감정을 자극하여 즉시 반응하게 만드는데 결국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직장 생활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성급한 이 급한 승리 있는 사람이 나 직장 안 다니겠다 하고 사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여 인내가 없어서 불쑥 나오는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뱉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존심을 세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참지 못한 사람은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닙니다.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불쑥 쏟아붓는 말로 인해서 사랑이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는 말은 성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하게 들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악령이 생각 속에 틈을 타서 시험으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미숙한 성품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고 인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고 믿음이 계속 성숙해지고 시험에서 넘어지면 또다시 비슷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령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사울입니다. 구약의 가인, 사울, 이 두 사람은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가인은 거절과 소외당함에 대한 시험에 빠진 자이고 자신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내다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아벨을 질투해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그 행위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저주를 받는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승리한 용사들을 구경하러 나온 여자들이 하는 말에 기분 나쁘게 들었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을 높이는 뉘앙스로 풍긴 여인들의 그 노래 소리에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죽이려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스스로 실패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을 볼 때 시험이라는 것은 문제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마음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은 어떤 종류로 다가올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이 대표적입니다. 그 시험에 대한 종류가 많아도 공통점은 모두 다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인관계, 대물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인관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압적인 관계, 두 번째는 판매하는 관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물하는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가 이 세 가지 속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압적인 관계는 상대방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는 그런 관계입니다. 불법을 해서라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판매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정당한 무언가를 주고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으려고 얻어내려고 하는 관계입니다. 이걸 매매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설명하면 너 좋고 나 좋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도 이것 줘 하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가 중요한데 선물하는 관계입니다. 선물하는 관계는 손해봄으로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섬기는 관계입니다. 동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섬김의 관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 선물하는 관계의 삶을 살았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도 선물하는 관계가 되라고 합니다. 손해보는 선물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 볼 수가 있고 섬김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예.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면 일단 기뻐해야 합니다. 좀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예문을 뺐습니다. 두 번째,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위한 시험이니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보통 시험 기간이 무작정 길게 되지 않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것, 이거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겹고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순종을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리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기뻐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예. 오늘 에스겔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너무 기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의 시험은 내가 무시당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배신감을 느낄 경우, 거절을 당할 경우에 감정이 상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럴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과 느낌에 충실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이유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으면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익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유익된 것을 줄 것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에 대해 인내하고 기뻐하면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웃을 변화시켜 주시고 유익된 길로 가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사람은 자기 경험과 지식대로 움직이는데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의 지식은 오히려 더 시험을 들게 하는 자물통이고 지혜는 시험을 풀고 이겨내는 열쇠입니다. 결국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시험과 문제에는 지혜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시험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실질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있습니다. 메리 웨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물은 깊다. 우물에 들고 가는 우리의 양동이가 그릇이 작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미련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격려와 지혜로 나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시험에 문제에 붙잡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할 때까지 시험을 또 문제를 반복적으로 허용하시는데 이유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시험과 문제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설교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들리는 음성을 레마라고 합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강단에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원고에 없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의 반응은 그 말씀은 제게 하신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저를 통해 그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 시험에서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직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뿌리 깊은 영성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기도 말씀에 주력하지 않냐면은 익숙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어려움을 허용도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문제와 시험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사랑만 있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경제적인 시험도 있고 자녀 문제로 시험도 있고 부부 사이의 관계의 시험도 있고 대인관계의 시험도 있고 건강 문제로 시험이 왔을 때에 좋은 결과를 보게 해달라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뜻밖의 예상치 못하는 필요를 해결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시험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시험은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험당할 때 무조건 피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시험당할 때 문제가 어려울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이 일로 좋은 일을 하나님 하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여 성령 충만으로 인내하십시오. 의도적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문제 안에서 좋은 해답을 찾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대인관계, 대물관계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변함이 없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